성가대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고맙습니다. 중간에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치면 어떨까? 천주교에는 너무 신부가 혼자 목을 내야 힘을 주고 떠들어 제켜가지고 이 성가대니 성모회니 필요 없을 만큼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신자들이 이 편한 게 없어. 좀 푸짐해야 되는데 이 개신교 가면 성가대 합창 뭐 이런 거 하면 신바람이 나는데 천주교는 잠자리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 그 사람이라 그걸 못했던 것이 참 한이고 참 신자들과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신학교에서 가르친 게 고작 뭐냐 하면 신부는 첫째, 신부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신부가 신부로서 살지 못하고 그 환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예요? 예. 그러니까 똑바로 뜨지를 못해. 여자하고 사귀지를 못해. 재미꼬리가 없어. 부드럽지를 못하거든 우선. 두 번째 혼자 있으니까 술을 마셔. 그럼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이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부님도 저 뒤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신부 데리고 술 먹지 말아요. 예. 그 괜히 그 저기 석잔 이상 막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목자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딱 붙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유혹, 두 번째 술에 대한 유혹, 그리고 세 번째 뭔지 알아요? 요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이것저것 해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거 세 가지를 절대 이게 여기 신부를 신부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 문제, 두 번째는 술 문제, 세 번째는 돈 문제예요. 예. 뭐니 뭐니 할머니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예. 그럼 할머니 아니로 먹지 그죠? 예. 세상에 뭐 누가 뭐라고 뭐니 뭐니 해도 뭐니야. 뭐니가 최고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데 옛날에는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성실하게 신자답게 살려면 삼구를 지켜라 그래서 삼구 여기 김대건 신부님 여기 저 편지에도 보면 삼구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뭐예요? 예, 마귀와 그 다음에 세속과 육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나의 영혼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범하게 됐다. 두 번째 세상 때문에 세속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타락을 한다. 세 번째 그의 핵심은 누구냐 하면 육신이 고집거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아주 극구 반대했는데 요즘에는 바티칸 공회 제 이후에는 뭐냐면 육신은 결국 나의 영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됐고 영혼을 그 보존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떼어내버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아무리 생명수라도 그걸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무시하면 안 된다. 육신과 영혼이 합쳐서 한 인격으로서의 사람으로서 됨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속을 멀리하라.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세속을 멀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부, 그 다음에 수도자들. 그러니까 신부나 수도자들에게는 꽉 드셨죠. 그런데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누굴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육체에 대한 존경과 세속에 대한 그 말할까 해방이라고 말할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도 이제 내일 성령에 대해서 오늘 사실 성령까지 얘기를 하려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마귀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성령 기도회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여기에 성령 기도회는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부터 주로 많이 됐고 그래서 성령 기도회나 뭐 이런 문제점이나 뭐 혹은 또 이게 앞으로 해야 될 문제 뭐 저기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신심을 돈독히 하는 좋은 계기이면서 동시에 문제가 되는 건 뭐이다 이런 것도 한번 좀 다루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일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한심하였다. 지금 만일 예수님이 따라와서 날 좀 follow me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도 정말 예수님처럼 하면 따라갈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솔직히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짓거리가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많은 기적을 했지만 자기 지몸도 하나 못 구하고 말이에요. 결국 정치범으로 말이에요. 저 죽일 놈이라고 요새 정우여 사전단도 죽일 놈처럼 말이에요. 죽일 놈으로 삿대질 받는데 그거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무슨 뭐 내놓으라 다 내놔라 말이야. 무슨 뭐 그 예수님 저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 지내고 좀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예.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랬다고. 아니 죽은 부모님을 말해서 장례를 지내는데도 따로 뭐 저기 그 인사하지 말고 들어오라. 얘기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얘기를 하는데 따라가겠어요 여러분들? 예,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예,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다만 이게 전례적으로만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한 줄 아세요. 우리가 성찬에 저기 의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적으로 성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뻘떡 나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살겠어요? 어이구 못 살을걸. 그래도 여기 조용히 계시는 게 천만다행인 줄 알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걸 생각해보면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놀라운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은 부자가 말이야, 죽은 부자가 지옥에서 하늘을 쳐다보니 저 멀리 누가 있어요? 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내 집에 살 때 그 부잣집으로 내가 부잣집에 살 때 그 거지로 있던 나자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뭐 타 죽겠는데 물 한 저기 점이라도 좀 찍어서 주시오. 그러니까 너와 내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 형제들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나자로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죽은 거지가 다시 갔을 때 그 말을 믿겠냐. 그 산 사람들에게는 일찍이 너희들이 위대한 용다자라고 말하는 모세의 가르침이 있지 않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 무슨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됐지만 여기 책에도 보니까 메주고리, 예. 무슨 성지순례 그 단체 들은 사람 있어요? 예. 뭐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어. 카드리 교회에서 그걸 공식으로 성모님 바전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구라파에서 주교단에서 그것을 오라고 성지순례 오라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아마 오늘 삐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얘기 듣고. 그러나 나는 공식적인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우리 교구에서 성모님 발현을 그 발현 성지를 그 성 뭐 순례하면서 지도신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현 성모님 발현을 그 인정한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누르두, 그 다음에 파티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있어. 멕시코의 과다루페는 정식으로 발현한 곳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커간 것이지. 아, 그 과다루페의 성모님도 정말 흑인의 성모님, 교황님도 요한 바울 2세에서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했지만 공식으로 발현한 곳이 아닙니다. 반입니다. 반해. 예, 그에 대해서는 내일 성모님의 얘기할 때 쭉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하느님의 지혜는 놀라운 겁니다. 인간의 돌대가리 같은 그 개미, 뭐 저기 개미보다 못한 그런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그 세 살 먹은 애가 말이야. 뭐 엄마, 뭐 나이타 좀 줘봐. 뭐 무슨 성냥가 좀 뭐 줘봐. 무슨 뭐 칼 좀 줘봐. 내가 놀래. 그럴 때 그 엄마가 줍니까? 안 주죠. 그리고 그 뭐 세 살 먹은 애가 엄마 사랑이 뭐야 하고 얘기하면 그 애에게 사랑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노래는 불러줄 수 있어도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 그와 같이 하느님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자기의 외아들까지 그리고 그 외아들도 정말 어리석게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까지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그냥 처형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도 얘기 안 해서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까지도 끊을 만큼 그런 희생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족하다, 사랑을 못 받았다, 혹은 사랑을 모른다, 나는 사랑을 못 느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요? 하느님 책임이요? 예수님 책임이요? 결국은 제 책임이죠.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신부님이 어떤데 뭐 교회 나갔더니 무슨 사목회자라고 부르나요? 총회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사목회장님? 예, 둘도 다 불러요? 왜냐면 한국에서 옛날에는 사목회장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총회장이라고 부르니까 여기에서는 40년 전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20년 전에 온 사람도 있으니까 사목회장이라고도 부르고 총회장이라고도 부르겠죠. 어쨌든 뭐 성당에 가봤더니 뭐 책임자인 아무개가 어떻게 하고 뭐 우리 단장이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에이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보러 갔고 그 하느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탕 안 준다고 아우성 치는 애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지. 너 이빨이 썼기 때문에 이거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만나려면 내가 누구인지 깊이 멈추고 생각하면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느님 편에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그분의 가신 길을 보려고 하면 그분은 끊임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저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 주님 하느님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세상에는 죄와 무슨 뭐 그 벌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쪽 신문이 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죄라는 건 뭐냐 하면 부족함이거든요. 결핍이거든요. 성의사학적으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결핍이 죄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랑을 하면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느님에게는 죄라는 게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있는 동안에는 어두움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았으면 빛에서 나를 그림자로 했을 때 내 앞 등 뒤가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빛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이 그림자가 생기는 결핍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신학 철학 알아듣기 힘든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지혜가 뭐 지혜로우니까 잘 알아듣는데 세상에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게 악연에 의해서 뭐 이게 유교식으로 막 불교식으로 막 악연에 의해서 혹은 잘못 얻어 걸려 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게 되고 내가 억울하게 되고 내가 지금 그 죄악 속에 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첫 번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던진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첫 번에 세상에 와서 첫 번째 던진 말이 뭐예요?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던진 말이 뭐예요? 예,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데에서 옛날 말로 말하면 회두하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회두하라. 회두하라는 게 뭐예요? 속된 말로 말해서 대갈통을 돌려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대갈통을 돌리라 그게 아니라 마음을 돌려라 이게예요. 뭐가 마음을 돌려라냐? 세상이 다라 그리고 육체가 다라 그리고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돌리라 이겁니다. 어디로 돌려요? 하느님께로 돌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돌려보고 있으면 여기 뭐가 생겨요? 어둠이 생기죠. 이게 뭐예요? 죄라고요. 이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빛을 향해서 빛이 있어야 되는 부족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죄 때문에 아이고 그건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죄 때문에 이건 불교식입니다. 인과응보에 의한 죄 때문에 이거는 천주교 신자가 해야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들으셨어요? 천주교 신자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하느님을 향해 돌리면 언제든지 빛이 있고 언제든지 생명이 있어요. 예. 이건 기회가 없습니다. 이건 언제든지입니다. 항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미룰 필요가 없고 무슨 것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그림자 어두움 속에 헤매는 그 속에까지도 당신을 내던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아버지로부터의 결단, 저기 절단, 결국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으시기까지 인류를 향해서 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몰랐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억울하다, 뭐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 세상에서 인류가 태어나서 세상 종말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고 예수님보다 더 불행했고 예수님보다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예외를 만들면 인류 구원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되는데 무슨 자기 합류하면서 핑계로 뭐 이유가 많아 그래서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그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우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정말 아주 한심할 정도로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런 예수님을 지금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냐면 사부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이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이 똑똑한가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거예요. 어느 분이 더 똑똑한 거예요? 예, 세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예. 근데 그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으면 차라리 끝났으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신 거야. 그 어떻게 부활했냐? 사랑으로 느껴졌던 죄녀 중에 죄녀였던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제일 처음에 발현했잖아요. 근데 마리아 막달라나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누가 우리 주인님을 무덤에서 뭐 그 데리고 뭐 가지고 왔는데 혹시 당신이요? 하고 마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 소리에 라뽀니, 라뽀니가 사부님, 스승님 이런 뜻이거든요. 라뽀니라고 얘기했다 이게. 아니 지 눈으로 봐고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건 뭔 소리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도 우리가 알겠어요? 그 시대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따라다닌 그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마리아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귀로 듣던 예수님이 나타나면 알겠냐고. 거지가 나자렛이라는 거지가 와서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면 그거 알아듣겠냐고.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의 소리 마리아 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예수님의 소리를 어디서 들어요? 성경을 읽어봐야지.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이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시간이 나면 그러면 예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멈출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는 그 성경 읽는 법을 렉시오 디비나. 예,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아유, 공부 많이 하셨네. 예.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렉시오라는 건 읽는다는 뜻이고 읽다라는 뜻이고, 그 디비나라는 건 신적인 디바인, 레슨 디바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읽기 이런데, 그래서 이걸 성독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거룩한 그 독서 이런 뜻인데, 내일 혹시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서 15장 1절에서 16절 긴 걸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에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나도 전에 받고 여러분에게도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실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은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하느님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뭐 쭉 그래가지고,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느냐 하면, 그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그 크리스천이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이런 것들 하고서 이제 그 이 말할지 설문지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문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아니 내가 성당에 나가는 거는 내가 그래도 교양을 쌓고 내 자신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인격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불교인 줄 알아요? 무슨 좌선을 하면서 무슨 수행을 하면서 도를 닦는 데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사는 겁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 카톨릭이 살아남은 것은요,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무슨 뭐 아주 그 유명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가장 큰 그 몫을 택한 사람은 순교자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친 순교자들인데 그들은 죽고 싶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확신하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터덜터덜 가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캡슐에서 지구라는 캡슐에서 벗어나서 제 4차원으로 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과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마치 우주 옷을 딱 입고 자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딱 캡슐을 열고 나간다. 이때 야 그거 안 됐다. 이젠 지구를 떠나면 안 됐다 하겠어요?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겠어요? 어느 편이 나요? 뭐예요? 어느 편이? 박수 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죽음으로 갈 때 우리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 성녀들의 죽음은 결국 인간적으로 슬픔이지만 그날은 정말 행복이고 박수를 치면서 기쁨의 잔치를 하는 날이거든요. 아세요? 예, 바로 요한 바오로 2세기 교황님이 가셨을 때도 온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성인이니까. 이분이 가시는 길은 정말 세상을 이렇게 캡슐을 벗어나면서 정말 저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늙은이들 특히 하늘에 일찍 가겠죠. 하늘도 갈 때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떠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행복을 가져가는 길이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 이도명에서 박수 한번 쳐야 돼. 그렇게 살겠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예. 그 증거입니다. 이 신앙 고백 없이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쓸데없는 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성당에 나가야 되고 내가 왜 피눈물 나게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상에서 바로 내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벗어날 수 있는 캡슐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딱 벗어날 때는 행복하게 잘 있어. 이러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정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을 해야 돼. 왜냐하면 저 동네에서는 강한 빛으로 내 캡슐을 녹일 수 있어. 근데 그 강한 빛이 뭐냐 하면 사랑이야. 여기서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다 녹아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왜 그 저기 4차원의 세계에서 훅 부르니까 그냥 재로 사라지는 데도 있잖아. 그죠? 그 어떻게 더 똘똘해지는 것도 있어요. 뭐 그 영화 좀 많이 보세요. 나 공상 좌라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한 사람들은 이 캡슐을 벗고 나갈 때 지구 바깥을 나갈 때 훨씬 더 아름답고 변해지는데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하지 않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나가서 훅 불면 죄도 안 남아. 그 다음에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이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교회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는데 핵심적인 성경 귀절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그게 뭐냐 하면 에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봤으면 긴 걸 읽어야 되는데.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움 떨어진 에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순 스타디움 하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5km, 6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럼 얼마나 되죠? 아, 참 저기 8km나 10km 정도. 예수님은 8km 한 10km 되네. 예, 10km 정도 되네. 그럼 예? 아, 한 25리. 예, 그럼 꽤 먼 거리죠. 하긴 뭐 내가 중학교를 25리 걸어 다녔습니다. 매일. 예. 옛날에 25리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크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속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라고. 아직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인간적인 해방을 갈망했지요. 그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동료 몇 사람이 무덤을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어찌 그리 굼뜨느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거쳐 당신에 관한 기록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시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들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길에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올랐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하였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됐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예,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후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바로 그러니까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면서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바로 교회 탄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식탁에서 빵을 나눌 때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뭐예요? 네, 이게 미사지요. 미사의 전반부는 뭐예요?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까지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빵을 떼어서 내가 영할 때 누구를 만나요? 예,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 교회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가 무슨 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믿는 이들의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첫 공동체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해, 사도 베드로가 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제단이 제사 사제단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 인간적으로는 상식 이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향해 따라가는데, 그분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십자가에 처형이 됐지만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깨워주셨고 그 구원을 되풀이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의 역사 안에서 정말 내가 그 하느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그 임금의 제사단, 사제단에, 그리고 그 거룩한 그 민족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교우 생활을 하는데, 신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늘 그 실망 속에서 오히려 전화 유복이라는 걸 찾는데, 그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이 땅을 치는 사람이 하느님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치는 것도 은총입니다. 예, 이게 뭐 불행을 뭐 주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사람 있어? 예,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길에 대해서, 특히 불행이 겹치면 겹칠수록 그 불행 속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게 그 데미지, 내게 데미지를 주고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결국은 희망과 기쁨과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가 이게 뚱딴지간 얘기 좀 하나 해야지. 아, 이게 내가 사랑은 아닌데, 이게 교회 얘기인데, 이 창피해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내가 차 운천 본당에 이제 첫 본당 나가서 신바람 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구에 그 저기 그 교육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구에 이제 그때 당시엔 일국 주교님이라 그 교구청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주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비서, 그것도 뭐 수녀원에서 나온 노처녀 하나가 비서로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된 신부 하나, 신부름꾼. 그래서 교구청에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예,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교님이 다 뭐 본당 신부 다 뭐 불러서 하고 뭐 다 하고 이제 일국 주교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교구에 누가 일하냐, 이 교육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해. 뭔 일을 하느냐 하면 이 교육원장이 교육을 다 담당해. 무슨 담당을 하냐, 내가 그때 당시 직책이 몇 개냐 하면 이 열 손가락은 저리 가라였어요. 아, 직책이 얼마나 많으냐, 우선 첫 번째 교구에서 제일 큰 단체인 꾸르실료 지도신부, 에미 지도신부, 무슨 뭐 성령 지도신부, 그 다음에 레지오 지도신부, 그 다음에 무슨 뭐 청소년 지도신부, 교수연합회 지도신부, 뭐 선택 지도신부, 조이스 지도신부,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빈첸시오 지도신부, 그 다음에 또 그 뭐 교리 교사 연합회 지도신부, 무슨 뭐 하여튼 지도신부가 무슨 뭐 맹인 선교회 지도신부,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교도소의 무슨 뭐 사목 지도신부, 하여튼 지도신부가 이 열 손가락으로는 감히 걷지도 못하는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도 안 주는 거야, 주교님이. 그러니까 이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옛날에 안 하던 걸 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선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하면 전기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교님이 전기값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원이 이제 그 법원 옆에 있는데 그 뒤에 밤나무가 쫙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밤이 달려가지고 그 밤을 따가지고 교수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제 이 한 말에 그 15,000원 하는 걸 야당이 불쌍하니까 30,000원만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강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뭐 전기값도 갖고 이랬는데 내하고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아주 나 후배지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주교가 됐어요. 근데 유흥식 나자로 주결하고 대전 교구장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또 클 수도 모르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사목국장을 이제 교구청에 사목국장을 하는데 야 우리 주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사람이 이게 정말 승질나서 못 살겠다. 이 주교가 말해 뭐 신부를 굶어 죽이는지 이게 사람도 안 되겠다. 막 뭐라고 불평해서 그랬더니 아 신부님 참 좋네. 그래서 야 무슨 소리 약 올리는 거야 그랬더니 천주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만들고 사순절을 고행 기간으로 만드는데 신부님은 지금부터 매일 사순절이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후에 인간적인 노릇을 한번 했죠. 그 교회법을 가르치던 박준영 신부님도 로마에서 잘 아니까 그 서울교구에 이제 몬시뇨리인데 아 이만저만해서 이게 주교님이 말해 뭐 생활비도 안 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 그거 중앙협회 주교 중앙협의회에다가 저기 고발하라 그래요. 고발. 그러면 뭐냐면 그걸 고발을 하면 교회법정에서 주교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신부를 매개 살리는 게 첫 번째 임무예요. 아 딸 자식을 매개 살리는 게 부모의 첫 번째 임무잖아. 그러니까 주교 님은 신부를 매개 살려야 되는데 밥 먹을 걸 안 준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그 고발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차마 고발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총대리 신부님이 죽는 놈 못난 신부인데 내 한 해 후배인데 그 나이가 많아. 그래서 그 양반 보고 야 이만저만해서 내가 저기 저 중앙협의회에다가 주교 중앙협의회에 이렇게 고발하라 그러는데 이게 해도 되겠냐고.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땡그려져가지고 정말 그러더니 말이야. 그 다음 날 주교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아 이만저만해서 저 김 신부가 말해 지금 뭐 저런 짓거리 하려 그런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 그 다음 날 주교님 일 좀 와봐요. 그래서 같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 그 신부님도 얘기는 했죠. 아이 참, 그래도 이 양말 화를 팍 내더니 아이 참, 그러더니 딱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두서리 에이씨 이렇게 주는 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십만 원을 당장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백장을 부리고 뭐 외치는 거는 좋은데 이건 진짜 아니다. 주교님 욕하면 좋아요? 에이, 그거 안 좋지.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안 하려 하다가 여러분이 좋으려고 그래서 이제 돌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부도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지. 신부는 만날 뭐 편안하게 목에다 힘주고 야단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 밑에서 아주 정말 고생도 많이 해. 그래서 그 로마에서 이렇게 거지가 말이야. 눈 감은 거지가 지나가다가 신부만 지나가면 말 쫓아가서 끝까지 달라 그런데. 그래서 옆에 그 가게집 앞에서 자기 앞에서 그 소경이 말해 거지 짓거리를 하는데 저게 어떻게 신부는 저렇게 잘하나. 그래서 나중에 불렀대. 여보 당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부님이 지나간 줄 알고 신부는 또 끝까지 가면 또 창피해서도 줘요 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신부가 지나간 줄 아냐 이렇게. 그걸 왜 몰라 그러더래.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교 욕하는 놈은 다 신부야. 며느리 시어머니 욕하는 사람 가만히 들으면 다 며느리잖아, 그죠? 시어머니 욕하는 거 뭐 가만히 들으면 다 며느리가 하는 짓.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원망도 하고 뭐 화풀이도 하고 소리도 질러야 돼요. 예. 주님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참기는 한번 소리치라고요. 억울하면 말이야 성당에 와가지고 말이야 예수님 계시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소리치라고요. 예. 그러면 정말 예수님 들어주십니다. 예. 나는 그렇게 뒤에서 호박씩 까는 건 아주 안 좋아요. 그걸 예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억울하고 정말 서글프면 성당에 와서 말해 정말 외쳐요. 문이 안 열리면 말해 저 신부님 보고 문 열어달라 그래. 뭐 하려고 그래. 내가 한번 소리 좀 지르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듯이 예수님 앞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활기 있고 내 생명이 하느님의 뜻에 던져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에이 뭐 그 괜히 쓸데없이 욕먹으려고 뭐 괜히 고로 지 챙기는 놈은 결국 지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지옥으로 쏙 내려간다. 그래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을 하느님이 던지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보세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자고 나서 눈 비비 시간이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눈도 깜짝 안 하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재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잣대 재지 말고 정말 억울하면 정말 그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주님 하고 소리치고 정말 외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느님이 주신 닮은꼴이다. 너를 보니 정말 하느님이 누군지 알겠다. 너를 보니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그렇게 해야죠. 요즘에 어디까지 나가는지 다음 내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 성경이 싹 사라지면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새롭게 쓰는 것이 성경이 돼야 돼요. 어이구, 저는 뭐 그렇게 꺼도 공부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는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따라다녔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 그 사람들이 쓴 걸 가지고 지금 복음이요. 그럼 여러분들 한두 해 다녔어? 몇 년 다녔어요? 네? 3년밖에 안 됐어요? 뭔 소리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보다 나 못 나. 더 똑똑하잖아. 그 사람은 오부였어. 네. 내가 여기 나가다가 이제 종이 한 장씩 주고선 쓰고 가라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저기 저 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성경이라고 읽으라 그럴 거야. 어때? 괜찮아? 정말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게 정말 너무 얄팍한 생활이에요. 신자 생활도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신앙인다운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제사와 성령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